보면서 보니까 어느 교회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도 일꾼들을 모집하는 데 사인업을 하라 그랬더니 200명이 사인업을 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저희들 또 옛날에는 기도원에도 자주 가고 여기에서도 매 금요일이면 모여서 기도했는데 뭐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지 않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뜨겁지도 못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우리 신앙생활이 된것 것처럼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 처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은 마지막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밖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여주었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처럼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은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올림을 받은 것을 제자들이 멀거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쳐다보느냐? 올려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올리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본인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제자를 삼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준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지상 명령과 약속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사명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기에다 적었습니다. 대사명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늘과 땅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첫 번째 삼고 두 번째는 제자 삼은 것을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대사명입니다. 그 대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대사명이 너희는 가라 하는 말씀이 첫째 되어 있어요. 너는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교회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과연 첫째로 가라는 적극적인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능동적인 말씀이라고요. 쿠에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 쿠에라고 하는 그 약사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약을 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면은 전부가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그곳에 가서 약을 사다 먹으면 낫는가 했더니 거기서 약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점점 좋아지고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하면서 그 약을 먹으라고 그 말을 전해주면서 약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하면서 먹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건 뭐냐? 능동적인 마음이라고요. 적극적인 마음이라고요. 나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컴퓨터나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컴퓨터에 재료가 많이 들어있는데 빙산과 같답니다. 위에 조금 나타난 빙산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한 7% 내지 한 5%에서 7% 정도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7% 사용하는 사람은 천재라고 하고 한 5% 사용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우리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건 어떤 거냐?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면은 아멘 하고 우리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능동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나는 힘든데요. 나는 그거 가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은 그건 부정적인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라는 거죠.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가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 내가 너를 지금 너의 족속이 살고 있는 애굽에 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4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는데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그건지 아마 피가 그런 건지 자네 보모가 그렇게 키웠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동족을 살릴 마음이 있어서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쳤더니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주의 그 궁궐에까지 그 소문이 들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것이 지금 광야에 가서 살게 된 40년 동안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곳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세요? 출애굽기 3장, 4장 보면은 아주 네 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전부 들려주는데도, 모세는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마는 거죠. 나는 그곳에 가면 내가 살인죄를 졌는데 어떻게 그곳에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보내는데 모든 것을 예배해 주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고 말도 하고요. 말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너 형 아론이 아주 유창하게 말 잘하는 사람 아니냐. 거기에서 이제 아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가면 어떻습니까? 그럼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던져보라. 던지니까 뱀이 등 잡아보라.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하나님이 합니다. 또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 넣어보는 거예요. 내보라. 뭐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보내니까 모세가 그대 가서 이제 바로왕과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점점 더 힘들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것 그냥 가면은 하나님이 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는 거예요. 정오라고 그랬습니다. 대낮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마상에서 떨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릅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 하니까 바울이 아니요라고 안 했습니다. 그대로 부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만져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면 아멘 하고 가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 길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면은 제자 삼는 건 내 제자 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거예요? 배우는 자, 그에게 배우는 자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해요? 부르실 때 따르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또 예수님의 부르니까 따르는 자. 따르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베드로 요한 그물 짓고 있고 고기 잡는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따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따르는 자의 그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위탁받아야 돼요. 여기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뭐예요? 군대를 소집했을 때 군대는 소집한 자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헌신이거든요. 헌신. 아주 위탁되는 거거든요. 나를 군인에 가게 되면 군대, 그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침공한 소련 군인으로, 러시아 군인으로 갔는데 너 어떻게 여기 왔느냐 하니까 나는 군대 소집 영내에서 내려서 불러서 갔는데 나를 훈련한다고 해서 훈련 장소에 보낸 것이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은 부른 자의 그게 악하든지 선하든지 관계시 부른 자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게 위탁받은 자의 그런 뜻이라는 거죠. 훈련받는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절에 있는 훈련. 우리는 훈련받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훈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방법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바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주랍니다. 이렇게 해서 내 제자를 만들었으면은 내 제자로 그냥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그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위험에서 구출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분이 농부란 말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데 그 포도나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 보낸 것이 바로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에 원통에 가지로 메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메어 붙어 있어야만이 그 영양물을 먹고 열매를 맺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 제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번호 정말 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자이 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매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며 찬송 부리면서 예배가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 방법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어도까지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동물이 죽으면 그 혼은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지만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가지고 약속을 왜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의 대사명을 지키고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또 약속을 또 믿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자가 말씀한 것은 유언이 아닙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것이 바로 유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고 이 땅에서의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유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합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계명, 율법이 첫 번째 기둥 하나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대계명, 옛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Great Commandment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두 번째 기둥이 됩니다. 그건 커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꼭 지키면, 그렇게 하면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위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요, 구약을 버리지도 말고요,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봉사, 헌신하는 거야. 성도들이 헌신하는 거야.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웹페이지에 보내드리는 데가 있으니까 자세한 거 보시고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의 명령, 그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곧 오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밤모습에서 야기합니다. 속히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2000년 전에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 오늘 2000년 후에 오늘까지도 안 오셨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2000년이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면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세컨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중요하다는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권세 주신 분이 우리에게 이 대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킴이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이 이야기했다 온다면 우리가 안 지켜도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꼭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사명과 약속을 지키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약속을 지키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대사명과 약속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친 걸 지키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있게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아, 나에게 주신 것은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억이 합니까? 헐몬산에서 눈이 1년 동안 쌓인 눈이 여름이 되면 녹아서 내려온답니다. 그 물이 갈릴리 호수에 담깁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서 일생 동안 그곳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해바다에는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는 차이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베드로 고기도 살아있고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내려가서 사해바다에 있는 것, 사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바다라는 마찬가지예요. 소금밖에 없어요. 소금밖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떨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성된 일꾼을 삼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 살아서 거기에 여러 사랑의 마음도 나오고요.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나오고 평강의 마음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인 아홉 가지 향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은 그 열매를 바로 그것이 하나의 한 뭉뚱이 8가지 9가지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주님께서 주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는 향기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열매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는 그것은 향기로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맺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내가 할 바를 모를 때 그것을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는 역사를 행하시거든요. 내가 뭘 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는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전하지 하면 머리가 하얘져 버리죠. 뭘 하지 하면 성령께 눈을 감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저 사람과 무슨 말을 해야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께 기도하면 세 번째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생활할 때 됩니다. 믿음을 갖는 것 확실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확신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니까 그것이 실상으로 되어진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믿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비가 있어요. 신비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비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이루어지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나에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는 그 신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믿음으로 갖는 것은 어떠냐?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확고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 김성철 목사가 쓴 책을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한국에서 빨치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42명을 묶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지금 쭉 줄 세워서 총을 들고 끌고 올라갑니다. 산속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중간쯤 가다가 산속에서 그 인민군 병사가 여기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시오. 죽을까 봐서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철 목사 아버지가 거기서 내가 목사요 하고 거기서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인민군이 데리고 저 숲속에 있는 쪽으로 내려갔더니 총으로 빵빵 하고 쏘고 올라왔어요.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총을 쏘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올라와서 거기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다 구덩이 넣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할 때는요, 놀라운 역사를 준다고 애써서 해서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와서, 야, 네가 왕비로 있으니까 너만 살 줄로 아느냐? 하니 마음에 찔려서 그때부터 금식하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한테 나가려면 금원이 있답니다. 임금이 이 금원을 이렇게 내밀어야만이 그 왕비가 그 임금한테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고 기도하고 그 금원 내려밀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갔더니, 아, 임금이 보니까는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 부인이 오고 있거든. 오라고는 거예요. 금원도 내리지 않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이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죽음은 죽으려는 믿음. 오늘 여기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자기들은 절을 않는다는 거예요. 절을 않는 자는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세 사람들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얘기하잖아요. 풀무 가운데 던져넣으라. 그러자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 서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믿음이거든요. 이건 완전한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이잖아요.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요. 세 사람들 가진. 하나님이 저곳에서 들어가면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성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임금은 바로, 왕은 바로 그를 7배나 더 뜨겁게 해놓고 끌어다가 세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가던 사람이 거기 갔는데 데리고 간 사람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7배나 뜨겁게 된 옆에 가니까 그냥 데리고 간 사람이 병사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갔던 세 사람은 거기 보니까는 한 사람이,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임금이 그들을 불러냈는데 눈썹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죽음은 죽으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전파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래요.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요?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 이야기식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건 때를 얻든지 얻지 않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말씀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땐가 그 애가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은 그 마음속에서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이 살아서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 우리의 사명은 전파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오늘 대사명을 지키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약속은 어떠냐? 약속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지키고 있으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주신 것처럼 에스더의 그 백성 유대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오히려 모르드개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집에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달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어떻습니까? 성도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자임을 우리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중간에요. 몇번이 전도하는 거, 힘든 고비를 거치니까는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참고 견디기 얼마나 잘했는지 전 울읍니다. 제가 그건 그때 그만뒀으면 이제 뭐할 거예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나는 이제 나가서 할 일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뭐할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또 내려주셨다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명,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믿어야 돼. 나는 정말 행복한 자다. 한번 말씀으로 하세요, 자기에게. 나는 행복한 자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행복한 자예요. 성령이 내가 빛발 알지 못하는 것,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니 나는 행복한 자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두 번째요. 우리가 생활할 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 거예요. 참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라고요. 아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때요? 베드로, 야고보가 성전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요? 돈좀 주세요. 돈도 없어요. 사도들이 돈이 있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 이름으로 너를 일으켜주겠다 해서 붙잡고 일어나라 하니까는 그냥 40년도 난쟁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페드로가 그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낫게 해줄 거 믿는 거예요. 내가 하면 이게 나을까? 아니, 벌써 틀린 거예요. 벌써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주님께 책임지는 거지. 내 책임, 내가 창피를 당해도 안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받는답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자존심, 그래, 나는 그래, 라고 인정해버리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온유한 마음이 땅처럼 되어지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기 감나무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별걸 다 줍니다. 그런데 그 감나무 나오는 것은 우리 교회 주문은 우리 감이 제일 달다고 맛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웃어요. 거기다 별걸 다 줬는데, 다 줬는데, 그거 먹으면서 좋다고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 마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우리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조그만한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도 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만 부르십니다.